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개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린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은 붙드시고 가리시고 오직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쓰임받은 베드로 자신도 충격받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제 본격적인 세계 복음화 시대를 열고 가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얼마 후에 예루살렘의 다른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하늘의 시각에서는 엄청난 축제였지만 그거를 또 땅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이들은 할례자들이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그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도 유대교 특유의 그 사고방식이 강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옛날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보다도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따진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보면은 남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훈계하려 드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눈에 얼마나 흠이 많고 죄가 많다는 것을 모릅니다. 남의 허물과 약점은 그렇게 칼같이 찾아내면서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둔감해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아는데 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판단하는 그 문제가 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자꾸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 드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급한 판단으로 형제를 공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일의 앞뒤를 깨우쳐 주시고 나면 그때야 판단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잘못 읽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를 공격했던 할례파 형제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 어떤 것도 비판의 영이 들어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비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영적인 세계에서 별로 없어요. 남을 비판하려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중보할 때 역사하시지 비판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뒤로 물러서십니다. 비판하는 감정을 자꾸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원한을 품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비판하지 않는 기질을 개발하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면이 다른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대청소예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비판의 눈이 아닌 은혜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라는 말은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행한 할례 의식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로 세상 사람을 딱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할례자들은 결코 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에 오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할례의식에 담긴 유대인들의 사상은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우린 영적으로 성골이야. 하나님은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유대민족을 더 사랑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야, 니들은 줄 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가장 좋은 축복은 언제나 우리 차지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에 먼저 앉고 너희들은 저 끝에 서는 거야. 그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뒤에도 이 전통 유대교 사상을, 율법주의적 사상을 버리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도층 안에도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 전통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핏줄인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도 조금 한 끗도 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율법주의적 종교로부터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장로교가 더 우월하다, 침례교가 더 우월하다, 방언받은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 모태신앙이 더 우월하다는 등등의 교회 초창기 멤버가 더 우월하다는 등의 편가르기와 영적 엘리트 의식이 만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데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계속 계급을 가르고 이 편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성령 사건의 위대한 사건도 자기들의 편견으로만 해석하니까 막 화가 날 뿐이야. 왜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참, 전 이걸 보면서 베드로 성질 많이 죽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니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그냥 앞에 있는 애들부터 들이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진 사람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를 통과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놀랍도록 죽고 성숙해졌어요. 성령의 사람은 특징은요, 오해를 받고 공격을 당해도 함부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치면 사탄에게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오해받고 공격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친절과 온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이걸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아직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옛사람의 껍질을 깨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형제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모욕을 참고 기다려주었습니다. 원래 영적인 리더란 오해를 받고 공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순장이 되고 멘토가 되고 안내팀하고 주차팀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오해받고 공격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길이 주님도 가신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면서, 저 사람이 아직도 영적으로 조금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것이다, 아직 완전히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5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베드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죠.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환상은 누구에게 보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중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꽉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환상은 기도 중에 보이고 그 환상은 항상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인생 삶은 참 답답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 길이 안 보이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 너머로 가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 너머의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10대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80대까지 그는 정권이 4번 바뀌고 왕조가 2번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고위공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빨랐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십시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전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s soon as you began to pray, 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다고 천사가 말했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면 다니엘은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움직여. 저는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은총을 입은 자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음성에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환상 속에는 우리의 현실 속에 담긴 영적인 비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깊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본다고 금방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해야 됐고 그 환상과 연결된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환상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런 핑크빛 꿈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아주 멋진 이성을 만난 뒤에 야, 걔 환상이야, 그런 거랑은 다른 거. 하나님의 환상은 많은 경우 우리의 기존 사고방식을 다 무너지게 하는 충격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고 고개를 저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평생 율법적인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이것을 거절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부터 하고 보는 베드로가 세 번이나 이건 못하겠다고 주님 말씀에 거역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항상 주님 말씀하실 때 너무 빨리 순종해서 문제지 순종이 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고민하고 괴로워할 정도로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깨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떤 말씀은요 금방 순종할 수가 있는데 어떤 말씀은 내 틀을 너무 확 깨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순종하기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죠.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깨어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옵니다. 점령군 로마의 장교, 한 번에 안면도 없는 고위층이 왜 나를 찾을까? 이방인은 유대인과 함께 교제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로마 백부장의 말을 대적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베드로의 머릿속을 막 스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이제 내가 확인해 가는 중에 이게 항상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오는 건 아니에요. 막 혼란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가이드를 계속 구해야만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때 더욱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베드로를 끌고 가셨습니다.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완전히 상황을 설명해 주신 건 아니고 그저 아무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설명을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이 시점에서는 그냥 나를 믿고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나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에 대해서 그때 즉시로 쫙 설명해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아, 사실은 이 꿈이 어떻게 된 거냐면 네가 나중에 애굽에 가서 이렇게 노예가 됐다가 주인 아줌마가 막 달겨드는 거 네가 거절했다가 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텐데 그때는 네 아버지와 형들의 경례를 받을 거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너 이제부터 인신매매도 당하고 노예도 되고 하여튼 죽을 고생 다 할 거야. 감옥생활 7년, 10대, 20대 노예생활, 감옥생활로 쭉 가는데 괜찮아, 나중에는 괜찮아져. 이 말을 들었을 때 10대 요셉은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저는 그런 꿈 안 이루어져도 좋으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우리 집에서 양치고 살려고 아마 그랬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씩만 빛을 밝혀주십니다. 기절해갖고 처음부터 안 갈까 봐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그 시점에서 우리 영성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14절 15절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서 있는 그 순간까지도 아직 이방인 구원 문제에 대한 확신이 완전하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오래전 예루살렘의 오순절 다락방 때 있었던 성령 세례가 성령 강림 사건이 고넬료와 그 이방인 가족들에게 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이해하면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고 순종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 회고합니다. 어느 말이 진짜냐? 둘 다 진짜일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하면서부터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도 특세가 40일 있지만 어느 날은 설교 초반부터 오늘은 이 집회가 좀 특별하구나, 하나님이 뭔가 강렬한 임재로 오시겠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도 그날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스포츠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오늘은 이기겠구나라는 강한 예감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느낌 그대로 성령이 그날 임했습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불같이 임하는 현장을 보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설마 설마 했는데 우째 이런 일이, 자신의 선입견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충격,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기름 부어지다니. 16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그냥 대충 들었는데 자기의 인생에서 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치유받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신방을 가서 어떤 성도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죽은 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생각날 말씀이 있으려면 평소에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CS 열심히 받으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서 여러분 안에 축적된 말씀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에 맞춰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보면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선입관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시고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 아니라 더 뛰어납니다.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 신념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자기 생각이 다 일리가 있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독선적입니다. 너무 한 교단에 오래 있었어요. 너무 한 교회에 오래 있었어요. 너무 한 신학교를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까? 생각이 넓어져야 돼요. 폭이 커져야 돼요. 자기가 잘 아는 교단, 교회, 선교단체가 좋은 점이 있지만 그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으면서 시야를 제한해버리면 다른 형제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독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넓어져야 돼요.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오셨는데도 자기가 충격을 받아요. 내 신념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령은 항상 우리의 독선을 깨버리십니다. 너의 민족만 옳은 게 아니야. 너의 교단만 옳은 것이 아니야. 말주노초 파남보가 다 빛의 색깔이듯이 침례교도 감리교도 장로교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CCC도 내비게이터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왜 너희들만 옳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포용하고 인정해야 너희들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팀워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딱 인정하고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은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성은 그래서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옛사람이 깨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냥 속이 유연해요. 말랑말랑해요. 하나님이 설득하기가 좋은 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예루살렘의 그 독선주의자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포기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들은 간증을 듣는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설득당했거든요. 성령의 사람들은 고집이 없어요.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거짓이 배겨날 도리가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잠깐 생겼던 오해와 마귀가 부채질했던 그런 이상한 오해하는 불협화음들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인간의 헛소리와 거짓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사람들끼리 이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간증에서 베드로가 한 말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이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깨버리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편견과 잘못된 비판과 교만의 영들이 깨지고 오직 성령께 설득당하고 성령의 임재로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베드로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고집과 선입관이 깨어지고 성령에 의해 설득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듯이 우리도 고집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의 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부어지고 있는데도 내 가슴속에 편견을 깨지 못해서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던 예루살렘 할례파들의 독선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는가 살펴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고집이 너무나 셉니다. 내 독선이 너무나 깹니다. 나의 우월감이 너무나 강해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막으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옛사람을 깨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편견의 프레임을 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100%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내 옛사람을, 내 편견을, 내 아집을, 내 독선을 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내 안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을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인생은 항상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간증에서도 나오지만 그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이 그에게 명하셨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고 성령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그는 체험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24시간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한 생각과 마음과 내 지정이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적과 은사를 하루 종일 체험하는 그런 뜨거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성령이여,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노를 주관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혜가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삶을 주여 이기서 부르시고 말며 오직 하나님께서 끌어주셔서 나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자들이 교회 공간 쓰고 주차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4,500명 성도들이 갈 약속의 땅을 위해 특별히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이 문제 때문에 서러운 적이 없었고 의심해 본 적이 없지만 정말 특별히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약속의 땅을 성령의 전격적인 개입으로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가장 순족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우리 약속의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모든 불안한 생각, 슬픈 생각, 서러운 생각, 외로운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렬하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두렵고 불안하였으나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니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둘러쳐 주시는 은혜의 보호막을 믿습니다. 주께서 안개와 같은 미래 속으로 우리를 위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비하시고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마귀의 소리를 귀를 차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하는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쉽게 주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이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마다 성령께서 오늘 개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